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장당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믿음이 자라며 예수님을 닮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없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감사하며 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 잘 이해하고 믿고 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심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새 창조를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지금 물을 나누시는, 물을 정복하시는, 즉 창조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그 창조를, 그러나 새 창조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하시는 내용들을 보며 저희는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또 그분께서 이루시는 천국 현실을 보고 또 그 천국 현실에 참여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 두 개의 사건이 합쳐져서 저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건이 전해지다 중간에 다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처음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죠. 같은 사건들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그다 합쳐서 좀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유태인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지금 그 이방인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돌아오시면서 이제 오늘 보는 이 사건이 시작되죠. 41절부터 저희가 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이라 그리고 이름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그 회당일을 감독하는 지도자로서 사회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왜 간구하느냐?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8장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어라.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갑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12살쯤 먹은 외딸로 나옵니다. 사실 원어가 그렇습니다. 꼭 12살이 아니라 12살쯤 된 그런 외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간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데 무리가 옹이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밀치고 이러면서 지금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 이름이 안 나오는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근데 혈류증을 앓는 여자라. 그리고 12년 동안 앓고 있다. 여러분, 이 혈류증, 여기 여잔데 월경 외에 계속하여 피가 흐르는 병이죠. 그런데 레위기 15장 25절서부터 보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 8일에 산 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그러면 유출이 피가 그치고 7일이 지나서 속죄제와 번제로 정하게 되는데 오늘 보는 여자는 12년 동안 지금 이 혈류증을 앓고 있다. 즉 12년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고 또 이 여자를 만지는 자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여자는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어떠한 삶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죄가 용서되지 않은 현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돼버립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산 여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5장 26절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즉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돈을 다 썼는데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다 썼지만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 세상에서 무엇이 또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매일 죽어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이 여자가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그 여자의 생각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여자는 이렇게 공중장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모든 걸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고 그 여자를 만진 사람도 다 부정한데, 그러면 또 그 부정을 또 이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완전히 끊겨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 믿는 거죠. 그 뒤에서 예수님 그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근데 그 즉시 혈류증이 고쳐지는 거죠. 그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큰 무리가 지금 밀고 밀치고 가고 있는 도중인데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 베드로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양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마가복음 5장 31절에서는 제자들도 다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손을 댄 것을 모르시고 묻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그리고 그냥 스치고 만지고 한 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지금 여자가 만진 것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되는 것을 지금 말하시는 거죠. 즉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쓰여지는 것도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실 내용이 있고 가르치실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시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쓰여지는 거죠. 예. 여자의 혈류증은 아무도 모르게 고쳐졌지만, 그러나 그 여자로 이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죠. 저도 뭐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날짜도 모르고 그 연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언제 구원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게끔 하십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면 누가복음 8장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즉 숨어 있는다고 예수님이 모른다, 여자는 그럴 수 없다, 분명히 아신다는 것이 오는 거죠, 자기 마음에.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벌써 여자는 믿음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물론 뭐 아주 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떨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면 8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공중 목회를 시작하신 그 나이가 30살이라 이렇게 우리가 봤죠. 누가 보면. 그러면 이 여자의 나이가 예수님 나이와 비슷하던지 아니면 더 많았을 텐데 따라 이게 뭡니까? 근데 여기에도 그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죠. 벌써 된 거죠. 예수님의 가족의 한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 그저 병만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혈류증이 고쳐지는 사건이 마법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라는 것,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이 그저 몸의 치료가 아니구나, 더 깊은 뜻이 있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계시로 이런 사건을 통해 보여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거기에는 이 구원과 병고침 둘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구원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구원 안에 병도 고쳐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은 모든 병이 고쳐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하죠. 죽어봐라. 천국 가봐라.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떠한 병도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병이 다 고쳐지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뭐 병이 고쳐져야 좋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병 고쳐지면 뭐해요? 영원히 고쳐지는 게 아니면.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병이 고쳐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병이 고쳐졌다 뭐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희들도 다 고쳐진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뭐 몇 번 더 아플 수도 있고 뭐 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쳐진 거예요. 영원히. 이 현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 근데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갖고 그저 세상 수준에서만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죄인들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편안히 가라. 이 여인의 천국 현실이 증거되는 것이죠. 평안, 이 평강. 영어로는 peace 해갖고 다 똑같은데 한국말 변환에는 뭐 이게 평강으로도 되고 편안으로도 되고 뭐 평화로도 되고 막 이러죠. 근데 이게 무슨 평강입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현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여자 성전에도 못 갔고 제사도 못 드렸던 잔데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현실을 보여주며 살았던 잔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같은 평강이 주어져 있죠.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즉 평강을 전하셨으니.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이렇게 지금 여자와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이죠.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근데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또 그분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가 니기에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은 끝나는 겁니까? 출애굽기 그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저희 삶에도 뭐 이런 죽음 같은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결국 다 구원돼 천국 가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가복음 8장 51절서부터 읽으면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참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곧 일어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시며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과 16절, 17절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지금 천국 가신 분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은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8장 54절부터 56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를 예수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왔다. 즉 육체 죽음은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땅에서 썩고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영이 다시 돌아왔다. 다 이제 산 거죠.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영과 육이 분리돼서 우리 영은 천국으로 가고 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썩는데 이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썩은 육이 부활하여 영화롭게 부활하여 우리 영과 다시 합쳐지는 거죠. 영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왜 인간은 영과 육이 같이 있는 게 인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현실이, 그 천국 현실이 지금 이 아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두 가지 사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고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이 다 우리들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면 그럼 왜 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죽어왔습니다. 피가 흐른다는 건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죠. 그게 12년 동안 죽어왔고 12살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즉 죽어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죄에 빠진 세상이에요. 뭐 세상 삶을 뭐 아름답게 표현들 하려고 하는데 아 그래갖고 뭐 엄청난 아름다운 뭐 사랑 이야기 뭐 사랑 이야기 웃기고 있네. 다 죽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죽는 건데 그게 삶인데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죄에 빠진 삶. 아무리 뭐 아름답게 표현해봤자 결국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쟤는 정말 왜 저렇게 세상을 볼까? 아, 성경을 따라 봐야 될거 아닙니까, 세상을. 즉, 이렇게 죽어가고 죽는 것, 이것이 죄에 빠졌던 우리들의 현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리하여 죽어가던 자들이에요. 이 현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죽어가던 저희들에게 천국 건강을 주셨습니다. 죽었던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22절서부터 우리가 봤죠. 오늘 본문까지 네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오늘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바다를 잔잔케 하심, 자연의 무질서, 사탄의 세력. 왜? 귀신 들린 자,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그 다음에 오늘 보는 거, 아픔과 질병, 그리고 사망. 자연의 무질서, 사탄의 그 세력, 아픔과 질병과 사망. 이게 뭡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저주에 놓인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 자체도 하나님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폭풍도 나고, 예, 지진도 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우리도 다 귀신 들린 자였죠. 안 믿었으니까. 그리고 아픔, 질병, 그리고 사망. 이게 뭐예요, 지금? 그 네 가지 그 기적들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죄에 빠진 그 세상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즉, 창세 전에 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엄청난 모습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그저 세상에서 병 고쳐주는 그런 스토리로 만들지 마세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에 놓인 세상의 현실. 즉 혼돈, 공허, 흑암의 무질서의 세상 모습.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국의 질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천국, 그 하나님 뜻에 맞는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부인들은 남편을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인이고 예수님이 남편인데 교회가 그 남편을 완전 순종하잖아요. 그 하나님 질서, 창세 때 만들어놨던 하나님 질서 지금 다 깨져버리는데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는 게 그게 천국이거든요. 질서가 다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빠진 세상,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아이들이 그 부모들을 불순종한다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이제 그 질서를 잡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기독교 자녀들은 그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기독교 부인은 그 남편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 질서가 다시 잡히는 거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뭐 인간 수준에서 뭐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낫다 이런 말이 아니라 결국 교회가 아내고 예수님이 남편, 그 현실이 증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순종하게끔 그렇게 징계하면서 가르치면서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패밀리면 어디 부모님의 말을 순종을 안 합니까? 어디서 배워먹은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인이라면서 안 믿는 사람이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기독교인이라면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게 뭔지 이해를 하세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질서가 잡힌 곳에 그 천국은 사탄이 없는 곳이에요. 병이나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현실들이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 보여지잖아요. 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의 질서. 그래, 그곳, 그 천국의 현실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 현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또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현실까지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혈류증 환자, 죽은 아이, 다 부정합니다. 다 죄예요, 죄. 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죄에 빠졌던 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 이 부정한 자들과 접촉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으로도 이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죄와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죄에 빠진 세상에 와서 죄인들과 접촉을 합니다. 혈류증 환자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었던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만지십니다. 그들의 그 부정함, 그들의 더러움, 그들의 죄를 전가받으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모습이에요. 우리의 그 부정함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있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로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즉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과 죽음에 동참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 같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계셨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아이와 이 여자의 모습을 다 담으신 거 아닙니까? 왜 그분이 왜 죽어가야 됐고 왜 죽었냔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 아닙니까? 죽음아 내게로 와라. 나의 백성들의 모든 더러움들아 부정함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백성들의 모든 죄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들의 죄를 진다. 내가 그들의 사망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우리의 모든 부정함들, 더러움들, 죄들을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대신 사망을 직접 맛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망을 맛보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깊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직접 사망을 맛보셔서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되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아이의 죽음에 참여하셔서 이제 이 아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엄청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즉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영원한 현실. 이 엄청난 현실을 보시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시며 천국 시민들을 모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세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죄의 문제도 믿음으로 그 주신 믿음으로 칭의하셨고 우리를 또 그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결국 완전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뭐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뭐 엄청난 일도 일어나겠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한심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